예,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을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이렇게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일이든 간에 뒤죽박죽 섞이면 헷갈리지만 순서대로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성경을 살펴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네 번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세 번을 벌써 다 했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중에도 오늘 75번째 시간으로 열왕기 상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역사를 통해 살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는 간절함도 좋고 기도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역사를 바르게 아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자초지종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의 시작부터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라는 전체를 듣는다면 누구라도 충분히 물론 그 깊이 깨닫는 깊이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연령에 따라 또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전체적인 이야기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이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 흐름을 항상 우리가 염두해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들을 때 또 읽을 때나 또는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우리 교회 강단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듣든 간에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본문이 어느 역사쯤에 어디쯤에 해당되고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벌어진 그런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앞뒤 전후를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모르고 들으면 뭐 무슨 얘기가 되든 어쨌든 나는 뭐 그냥 은혜 받고 뭐 덕담을 들으면 좋지 이런 식으로 뭐가 좀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항상 큰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살펴가는 그런 훈련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야 될 열왕기상은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듯이 사사시대 거의 끝에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이 다스리는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왕군 통치를 원하면서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러면서 첫 번째 왕으로 부름받았던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은 처음에 정말 겸손해서 부름을 받았다가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는 그를 정말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보여주는 그 암몬과의 정쟁에서부터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그 40년 인생이 완전히 뭐 참 어디 내세울 데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를 졌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시대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피는 열왕기서의 시작은 이 다윗 시대 거의 끝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열왕기서의 끝은 마지막 이 나라가 결국은 망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상황까지 보여지게 되는 게 이제 열왕기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역사에 우리가 지금 역사를 살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기록 시기를 보면 뭐 BC로 따지면 561년에서 한 538년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이 시기는 여러분 이 화면을 보다시피 이미 분열 왕국으로 나라가 나뉘었다가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 10개 지파가 다 그냥 온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돼버렸고 망했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 왕국이 그로부터 한 130년 40년 후에 아수르를 이기고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패권을 갖게 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망하고 잡혀간 이후에 이게 기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다 망하고 그런 역사의 뒤안길에서 다시 과거를 되돌아보며 적은 게 열왕기서다라는 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열왕기서는 누가 적었는가? 뭐 유대인들에 의하면 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적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로 몇몇 학자들은 예레미야의 기록과 예레미야서의 기록과 이 열왕기서의 기록에 이 많은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예레미야가 적었을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중요한 이 역사 속에 사실 성경 역사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 역할은 굉장히 큰데 열왕기서에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더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본인이 그것을 적었으니까 자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 그래서 아마 저자가 예레미야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가겠지만 예레미야는 나중에 같은 이스라엘 족속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의 내용을 보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 후에 바벨론에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예레미야가 그런 기록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건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뭐 예레미야가 이 기록을 하는데 참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예레미야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 뭐 근데 여러 사람이 편집을 하든 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와 같은 이 시대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이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을 겪었던 어떤 인물일 거다라는 것은 이제 확실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은 뭘까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역사를 살펴보면서 알게 된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서 살았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느냐? 이 확실한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남의 나라의 역사 얘기가 아니라 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이 언약의 백성들이 망했을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그런 축복받은 약속받은 선민, 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망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 그걸 역사로 쭉 살펴봤더니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늘 살펴왔던 이 시내산 약속, 신신당부하며 신명기에 이런 이야기까지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했었던 이것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이 이제 현재, 그러니까 이거를 읽는 독자 누구라도 결국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살게 되더라도 이런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새 언약 백성으로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성도가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가치와 그 기준들이 바로 시내산 언약 안에 나오고 있어요. 거기 나오는 율법의 그 물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 그 백성들이 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 위한 것.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역사의 기록을 적는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분명히 스스로가 살아있는 역사적 증인으로서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해가는가,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겪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난 그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고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의 조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처절히 묻고 그 원인을 추적을 했을 거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신들의 이제 역사를 결국 되돌아보면서 성경과 역사 속에서 결국은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약속된 일들과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잡혀간 그들이 결국 거기서 탈출해서 그래서 그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했던 직접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살 길을 주었던 법도와 규례 이런 것들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저자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축복된 삶, 만사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길, 이 약속된 나라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영원히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가이드와 또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이런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그 법도와 규례를 통해 상세히 말해주었는데 결국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결과라는 것에서 답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의 이 내용들은 대부분 이 그 왕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열왕들이라는 게 왕들의 이야기라는 거니까. 근데 이 왕들의 어떤 업적, 훌륭한 일 이런 것보다 그 왕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을 포커스로 해서 그 행적들을 적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서가 보여주는 왕들은 몇몇을 빼고는 하나같이 그 죄를 지은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있거든요. 뭐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하는 왕들도 그들이 잘 살았던 부분을 언급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을 계속 부각시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는 것은 지혜의 왕이고 굉장히 축복을 받은 왕이라는 것까지는 알지만 그가 결국에는 여자들에 의해서 넘어졌고 나라를 쪼개놓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열왕기서는 그런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도 믿음으로 전쟁을 이겼어요. 그런데 그가 또 자기 교만으로 넘어지는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왕들의 어떤 좋은 부분보다도 왜 결국은 이 나라가 바닥으로 갈 수밖에 없었나라는 그 이야기들을 적나라하고 분명하게 드러내서 적고 있는 게 열왕기서의 내용이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악하다고 했던 왕들도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치도 잘했고 외교도 잘해가지고 심지어 나라를 굉장히 확장시키는 부국 강병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왕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런데 초점을 맞추질 않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세계 최고의 지혜와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린 솔로몬 왕도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가이드를 따라 살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는 화려해 보일지 몰랐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라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경우는 금을 뭐 수십 톤씩 부어서 만들었던 그런 성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내가 이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그런 약속이 있는 성이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산 결과 결국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지는 말 그대로 일장춘몽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 역사의 어떤 중심 같은 그런 그 논쟁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세계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장소,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수도를 옮기냐 마냐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을 비롯해서 뭐 중동권 전체가 들썩들썩 하고 있잖아요. 그런 중요한 것인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않을 때 그것은 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벌어졌고 그리고 지금은 타종교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도 거기를 성지로 만들어놔서 지금 사실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 새 언약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이제 새 언약 백성된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도 왜 이렇게 이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무기력한가 이런 걸 고민하게 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가. 이 도시를 보면 십자가만 시뻘겋게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나라와 이 민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점점 세속이 주도하고 욕심이 주도하는 그런 땅으로 갈까? 이게 지금 열왕기서의 저자가 각오하고 있던 고민이었는데 사실 우리도 똑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고민이 돼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열왕기서의 이 저자의 고민과 똑같은 고민처럼 참으로 바른 답을 이 말씀과 이 역사를 통해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거기서 복을 찾아내고 축복을 찾아내려면 몇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 열왕기서 이후로 나오는 이런 선지서들을 볼 때도 몇몇 구절 아는 거 그리고 익숙한 선지자 몇 명 외에는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늘 축복만 찾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성경엔 별로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펴온 것처럼 역사가 계속 이렇게 확 상향으로 올라가는 적이 별로 없어요. 올라가는가 싶으면 바로 떨어집니다. 이제 솔로몬도 살피겠지만 솔로몬도 최고로 올라가자마자 그냥 떨어져서 사울왕도 올라가자마자 떨어지고 다윗은 조금 천천히 올라갔지만 결국 떨어지고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성경이 말해주는 역사는 이 시대의 역사는 자꾸 바닥을 향해 가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그 왕들의 비리들을 자꾸 들추어내서 뭐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적은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졌을까라는 그런 어떤 고발하는 프로그램, 고발하는 책으로서 이 열왕기서가 있는 거고 우리는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자세히 바르게 살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굳이 이런 수치스러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주시고 모든 세계에게 오픈을 하셔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뭔가라는 걸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이런 치욕적인 패망을 겪게 되고 민족이 다 파괴돼서 흩어지고 다른 열강의 포로가 되는지 그런 얘기를 열왕기 저자가 적나라하게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인을 같이 파악하고 오늘 우리가 맡은 이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맡은 게 이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서 그 길을 반복, 엉뚱한 길을 반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지혜를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약속대로 살아내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된 백성으로 이 시대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피땀 흘려서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성경에는 분명히 축복을 전제로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성경은 분명히 축복을 전제로 얘기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곳곳에 보면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축복을 전부 발로 차는 얘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알아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약속 백성답게 목숨 걸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게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일하신다고 자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땀을 흘리며 우리의 실력을 키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곳으로 갈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런 재능들을 가져야 됩니다.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준비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껍데기만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어떤 실력과 뭐 이런 게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껍데기처럼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학생이면은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면 그곳에 열심히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전문적인 실력을 키우고 준비돼서 뭐 살다 보면 비록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계속된 도전을 통해서 순종의 경험들을 쌓아나갈 때 그런 전인적인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몸둘 곳이 없어서 이런저런 사람들 몸에 들어가서 사람을 조종하고 짓누르는 것처럼 막 자기 마음대로 뭐 사람을 휘어잡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귀신의 홀렸냐 그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성령의 홀렸냐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죠. 왜 그래요? 그런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질 않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 법도와 규례가 강하게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설득을 해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를 받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다른 게 없구나. 순종의 길밖에 없구나.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순종의 상태를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14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 강권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헬라어의 의미로 보면 어떤 거냐면 강제력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끝까지 끈질기게 설득한다 이런 의미가 강권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귀신이 홀린다는 것은 뭔가에 사로잡혀서 자기 스스로 선택에 의지 없이 막 끌려다니는 건데 많은 교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얘기를 자꾸 착각을 합니다. 무슨 은사집행 같은 거를 통해서 막 의지도 없는데 막 확 자빠지고 막 의지도 없는데 깔깔거리고 의지도 없는데 막 이상하게 끌려다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홀리듯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막 휘어잡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게 각성시키고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하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느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으로 다윗처럼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달려나가게. 뭔가가 홀려서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나간 게 아니라고요. 정신이 훅 막아가지고 이상한데 이게 힘이 끌려나간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도대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만홀히 여기냐? 내가 어떻게 이걸 그냥 볼 수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달려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교육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성령님을 무슨 강하게 압박하고 결국 자기를 홀리듯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이끄는 게 무슨 성령 충만이다. 뭐 그런 식으로 배워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그냥 내가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들어주실 거다. 또 눈을 감고 뭔가 가만히 목을 들어봐라. 그러면 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다. 뭐 현상, 무슨 현상을 보여주실 거다. 이런 식으로 배운 거죠. 잘못 배운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미루는 게 기도로 미루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보냈는데 그 순종의 자리에서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무릎 꿇고 강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일시키는 게 무슨 큰 믿음이라고 그렇게 배운 거죠. 잘못 배운 거죠.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피땀 흘려야 될 때 정말 남들보다도 수고하고 눈물 흘려야 될 때 기도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잘못 배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니까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자기를 믿잖아요. 자기밖에 믿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랍니까? 스스로 실력을 쌓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믿을 게 자기밖에 없으니까 스스로 열심히 실력을 갖추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보내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주관자가 되어야 될 이 성도들이 오히려 실력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의 힘을 갖고 들이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자기를 훈련시켜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나 대신 무조건 하나님을 들이밀면 되는 거라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보내셨는데 실상은 전부 꼬리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호랑이고 세상에 나가면 무슨 강아지도 못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갭을 분명히 보면서도 그럼 바르게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정말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실력을 쌓고 그렇게 차분차분 나아가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자꾸 신비한 힘으로 자꾸 이걸 그 대치하려고 이게 참 우리 오늘 가운데 있는 문제라는 거죠. 자, 열왕기의 이 왕들이 하나같이 이런 식의 삶을 산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내 생각대로 움직일 게 필요해요. 그게 누굽니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열왕기서를 보면 전부 문제가 우상 숭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오늘 이 역사 열왕기서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는 굉장히 젊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당장 뭘 한번 하면 좋은 결과, 좋은 성적 이렇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뭐 그게 아니어도 적어도 우리 삶의 태도가 내가 땀 흘려야 될 그때 그걸 하나님께 자꾸 미루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좀 아껴서 여러분 정말 자기가 전공하는 것에 대한 전문적인 실력을 좀 계속 좀 꾸준히 쌓아가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좀 믿음으로 정말 진검승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속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올인됐고도 아닌 그런 애매한 인생들 교인도 아닌데 교인이고 이런 그런 회색 인생 박쥐 같은 그런 삶의 태도를 좀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좀 제대로 믿고 정말 그 말씀대로 좀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훈련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다 즐기고 세상과 똑같이 살다가 그냥 교회 꾸준히 출석만 하고 그저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주일은 열심히 지켜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정작 돌아간 사명자로 돌아간 삶의 현장 속에서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성도인 척하는 인생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주일날 와서 열심히 하는 거는 보고 목사나 리더는 속겠죠. 성도들 서로끼리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는 않으십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고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그런 인생들이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온 세상이 결국은 다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지금 유행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산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한다고 해도 여러분 바른 믿음의 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그의 가이드를 따라 정말 그 왕따, 그러니까 왕의 백성으로 따로 구별된 백성,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정말 세상의 왕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왕의 백성으로 따로 구별된 그런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는 이 정도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걸 이 포커스를 잘 기억하시고 읽어가시면 충분히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발견해야 되는 것들을 충분히 살펴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계속해서 이제 열왕기서의 좀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구조는 크게 1장에서 11장은 통일왕국 시대,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가 답니다. 이미 뭐 사울부터 시작을 했지만 사울, 다윗, 솔로몬. 근데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니까 솔로몬이 있었던 그 통일왕국 시대, 그리고 12장에서 22장은 분열왕국 초기 시대에 대한 역사를 다룹니다. 열왕기 하도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열왕기 전체는 이제 다윗이 늙어서 솔로몬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그 사건부터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 파멸을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죠.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울왕과 다윗왕, 그리고 오늘 살핀 솔로몬왕은 각각 40년씩 통치를 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역사로 사사시대 350년, 그 다음에 통일왕국시대 뭐 120년,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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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 시간을 흘러가게 되죠. 요런 것도 좀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먼저 우리가 1장에서 10장까지를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뭐 처음엔 다 좋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고 점점 부강해지는 소식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는 다윗왕에 대한 얘기인데,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그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의 시종들이,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왕을 위해서 어떤 따뜻하게 해줄 이불을 구한 게 아니라 처녀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뭐 대통령이 됐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대통령 자신이 뭘 해먹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밑에서 그 섬기는 사람들이 뭐 좀 잘해보려고 이게 왕 뭐 짜웅하고 이러다가 이상한 일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왕의 말년의 얘기인데, 다윗왕의 끝에 그와 이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사람들의 사고가 어떤지가 여기서 잠깐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았습니다. 늙은 왕에게 젊은 여자들을 들여보내서 뭐 따뜻하게 하겠다. 아니, 이불을 주면 되지. 아, 안방을 만들어 주거나.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안에서 좀 우리가 보기에도 좀 이상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좀 캐치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천하의 이 다윗왕도 늙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늙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꼭 옵니다. 다윗이 처음에 젊어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경험했던 그 여자 문제, 성적인 문제. 근데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는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렇게 실수를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 이제 이걸 보면 더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신하들이 아주 나서서 그런 젊은 여자를 보냈어도 다윗이 이 여자를 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해서 죄의 함정에 빠질 수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 어떻게 됩니까?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완벽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번 우리가 죄의 함정에 빠졌을 때는 또다시 회개하고 나와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은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축복된 모습이죠, 그게. 그래서 다윗이 늙어서 뭐 여기 상황을 봐서는 어떤 정치 현장에 직접 나서서 막 휘휘 잡고 그럴 정도가 못할 정도로 약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살폈던 것처럼 30세에 30살에 유다지파의 왕이 됐죠. 그리고 37살에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기서 총 40년을 통치했으니까 지금 이때쯤 되면 적어도 70세 정도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나이가 이렇게 많나 보이진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성경은 전제하는 것은 다윗이 많이 늙었다. 그리고 현장에서 뭔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자기가 이런 상황이면 좀 빨리 이 권자, 그러니까 왕의 그런 어떤 이 자리를 후계자한테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자기가 결혼한 여자가 하나면 그 아들의 순서 따라가니까 뭘 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도 많은 여자를 두었죠. 우리가 전에 살폈던 것 따지면 17명이나 됐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누가 아들이 될지를 모르는 거야. 벌써 이미 이전에 이 장남이었던 암논이 죽었고 셋째였던 뭐 압살롬도 죽었고 뭐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흘러가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걸 봤을 때 다윗이 아직 뭐 정치 현장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왕이 늙어서 이제는 현장에 나오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부터 보면 다윗의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아버지 그런 상태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 아도니아가 위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일단은 이 장남과 맡은 역할이긴 했어요. 그 스스로 높여서 자기가 왕이 돼야 되겠다. 아버지가 아직 말을 안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이런 이 자기가 왕이 되려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이미 압살롬 때도 봤죠. 그 이 암논이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을 때도 뭐가 없었습니까? 바른 자녀 교육이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더라. 얼핏 보면 굉장히 뭐 마음이 넓은 아버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압살롬 사건을 생각해 볼 때 결국 이 다윗이 잘 안 못했던 게 자녀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실수는 물론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게 좋죠. 그리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녀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한 바른 조치와 교육은 따라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다윗이 첫 아들 압논 때도 그러지 않았고 그랬잖아요. 분노는 했다고 했는데 그 섭섭할까봐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조치를 안 한 바람에 형제들끼리 살인극이 벌어지고 결국은 반역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런데도 6절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도니아에게도 아무런 섭섭한 말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바른 교육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는 것이 얼핏 보면 별 문제 없는 태도 같아 보이지만 자녀들은 당연히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실수를 통해 이렇게 큰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기가 두 발로 걷기까지 몇 번을 넘어진답니까? 몇천 번을 넘어져야지 그래야 일어서 걸을 수 있대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일에도 계속적인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그걸 통해서 자꾸 고쳐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다운 인간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아도니아라는 사람도 그랬을 것인데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교육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나는 당연히 왕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늙은 것을 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다윗이 먼저 좀 이런 절차를 좀 잘 밟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법한데 이 바른 자녀 교육이 없다 보니까 또다시 이제 이런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장의 내용이죠. 자, 그 2장에는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해야 할 일과 왕으로서 중요한 일들을 말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러니까 죽게 됐으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그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살펴오듯이 여러 가지 각자의 험난한 그 긴 인생을 산 모든 믿음의 위대한 우리의 선배들, 그 거인들이 하나같이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형통하게 살아가는 지혜의 방법을 준 게 뭐예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이 100년 가까운 인생을 살고 그 인생 끝에 주는 그런 지혜는 어떤 거예요? 이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뭐 과외 선생님한테 뭘 배워도 그들의 경험을 통해 그들이 알게 된 것을 배우려고 많은 돈을 지불하잖아요. 더 그런 노하우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큰 돈을 지불하죠.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인생이 100년 가까이를 살고 그 인생 끝에 배워서 던지는 마지막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선배의 그 이런 지혜의 말들을 돈을 주고서라도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 한 사람의 인생보다 더 귀한 그런 수세기 동안 변치 않는 이 지혜, 성경 최고의 사람들이 들려주는 축복된 지혜, 그건 지금 오늘 이 다윗이 말하는 이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험난한 인생을 살며 전하는 지혜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그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일관적인 얘기예요. 이것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형통한 삶이다. 이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였고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다윗의 온 인생을 들여 확인한 후에 자기가 말하는 그런 이 유언과 같은 얘기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축복된 삶을 위해서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마음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그 일을 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또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도로 얻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축복을 얻고 형통한 삶을 얻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나의 신앙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게 지금 내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자신의 현실, 내 믿음의 현장을 좀 잘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되는 이제 2장의 이야기는 그래서 아도니아가 결국은 어쨌든 솔로몬이 1장에서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왕이 됐는데 이 아도니아가 결국은 자기가 아버지의 그 어떤 그 말 없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건 반란과도 비슷한 거였기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겨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욕정과 욕심을 또 참지 못합니다. 그 이 마지막 다윗의 그 말년에 같이 이 신하들이 보내준 젊은 여자 이 아비삭 이 여자를 이 사람이 탐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가가지고서 다른 건 난 없으니까 원래는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됐으니까 그냥 저에게 그 아버지의 이 저 첩이었던 아비삭을 자기한테 주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이 아도니아가 이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이 뜻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결국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했다가 솔로몬이 이걸 계기로 그럼 결국은 네가 왕이 되겠다는 거구나라고 해가지고 죽게 되죠. 그리고 그와 동참했던 요압이나 또 제사장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은 그 사울왕 때 막 사울왕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제사장들을 다 죽일 때 도망쳤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이게 함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도니아가 하는 여기에 이제 잘못 이 줄을 섰죠. 말하자면. 잘못 쓰는 선 반합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솔로몬 이후에는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계열로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시대 사두개인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계열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다윗을 그렇게 또 이렇게 조롱했던 사람이 있었죠. 다윗이 피난 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이 아들에게 다윗이 쫙 얘기해 주면서 나를 아주 견고케 하는 그런 얘기가 2장의 얘기입니다. 마지막 3장에는 다윗이 그렇게도 염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있고 딱 1절을 읽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왕궁도 짓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점점 강해져가고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내용이 3장에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또 아까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첩을 달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거라는 걸 우리가 지금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3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솔로몬이 애굽 왕의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서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를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러니까 이게 얼핏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승승장구하는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읽을 때 그냥 내용에만 심취하면 안 되고 항상 이 열왕기서를 적었던 저자의 그 목적, 기록 목적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우리와는 동떨어진 과거의 얘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구약 각본의 역사적인 배경과 목적을 잘 파악해보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알고 읽으면 이게 과거 얘기가 아니라 아 오늘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내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볼 때 항상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약속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주신 그 기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볼 때 비로소 성경이 바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이 솔로몬, 이 솔로몬으로서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러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 같은 이 북한의 이 지도자 같은 사람이 어때요? 나이가 어려서 지금 한마디로 왕이 됐죠. 지금 뭐 거기서는 자기 그 하느라고 뭐 자기 내부적인 권력 잡아내고 이제는 슬슬 떠서 정말 이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과 뭐 견주는 막 이런 뭐 그런 어떤 일들을 자꾸 꾸며가려고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만큼 자기의 위상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 솔로몬이 비슷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전통적인 강호였던 이집트와 이제 이 나라가 동맹을 맺는 거예요. 결혼 동맹을.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이거를 성취시켰다라는 것은 정말 솔로몬의 능력이 대단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사건은 맞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약속의 백성들이 왜 결국 망했는가라는 걸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보면 지금 솔로몬의 행적이나 지금 다른 행적들 중에 다른 왕들의 행적들 중에 겉으로는 뭔가 잘하고 막 나라가 막 부흥되고 이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열왕기서 저자는 거기에 주목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3장 1절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그런 화려한 정치적, 국방적, 뭐 외교적 승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 짝깟 어긴 걸로 인해서 다윗이 그 성욕과 이 욕정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걸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큰 함정에 빠진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지금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의 절벽으로 떨어지는 길을 딱 선택을 한 거예요. 여기가. 근데 대부분 여기서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잘 되고 있구나, 지혜의 왕이구나 이런 것만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보면 여기서 지금 이미 솔로몬이 곁길로 가기 시작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최고가 되는 그 길에 섰다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하나님이 하기하신 그 길을 따라 기꺼이 걸어갔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신 이 지혜를 가지고선 아주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3장은 한참 솔로몬의 전성기가 시작되고 모든 것이 잘 풀려가는 때여서 종종 그 거대한 믿음의 사람을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그 작은 그 이 방향이 틀어지는 게 뭔가 이걸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례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도 아, 다윗도 그랬잖아요. 98% 99% 잘 사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 두 개 여기는 하나님이 닿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삶이 있어도 겉으로 볼 땐 잘 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더 잘 버는 방법, 권력을 많이 갖는 방법들을 더 잘 알고 더 잘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겉으로 보이는 이런 이 현상들에 속아서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실력, 영적인 실력을 쌓기보다 하나님을 동원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빨리 가지려고 하는 게 주객이 전도된 일이 바로 거기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말씀대로 순종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잘못해서 생긴 축복인데도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 뭐 교회에서 성도들이나 교회들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 보십시오. 뭡니까? 그 안은 마치 솔로몬처럼 뭐 하나님의 뭐 어떤 축복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속에는 껍데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받았다고 한 축복이 뭡니까? 교회나 개인이나 다 부동산 투기예요. 집을 샀더니 몇 배로 뜯더라. 다 그걸 축복이라고 다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땀 흘리는 길을 걷지 않고 쉬운 길을 간 다음에 그럼 그건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닌데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교회당에 뭐 크기, 그다음에 사람이 북적거리고 뭐가 나아버리면 나아지면 뭐 그러면 괜찮고 그게 축복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말은 늘 주기도문을 할 때 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늘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주기도문을 날마다 외우고 있지만 사실은 내 욕심대로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교회들이 이런 솔로몬의 화려한 영광에만 눈이 빠져서 지금 이 망국의 현실 앞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역사를 이 되돌아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이 역사의 산 증인인 이 열왕기서의 저자의 심정,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심정은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솔로몬의 지혜 주십시오. 뭐 솔로몬에게 주신 모십시오. 솔로몬 하면서 결국 달라는 거는 전부 그냥 나를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열왕기서는 지금 그런 솔로몬과 같은 겉의 화려함에 속지 말고 그 화려함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축복인지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는 착시 현장인지를 잘 살펴야 된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온 세계 교회들이 지금 만몬주의, 물질주의 문화에 젖어서 그저 잘 사는 것이 무슨 뭐 아무튼 뭐 하나 뭐 100원 놓고 1억 받는 거 이런 게 축복인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로또 당첨되는 게 마치 축복인 것처럼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특히 이 솔로몬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바른 안목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 이 열왕기 저자의 심정 왜 굳이 이런 얘기를 거기에 그거 안 써도 되잖아요. 뭐 이집트 왕가 이랬다 그런 얘기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성전을 졌다 뭐 다윗성을 졌다 뭐 나라가 부흥했다 이것만 적어도 되는데 굳이 왜 그거를 적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잘 깨달아야 됩니다. 3장은 지금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뭐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승승장구하는 일들이 기록되는 것 같지만 그 기초가 지금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짓고 있다라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솔로몬의 이런 이방 여자들과의 결혼을 하는 행동은 처음에 이렇게 잠깐 시작이 됐는데 이게 점점점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11장에서 살펴보면 모압, 암몬, 시돈, 헷,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 그러니까 이방 여자가 아니라 이방 나라와 전부 그런 결혼 동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한번 하고 났더니 그래도 뭔가 어쨌든 동맹을 맺고 나면 서로 지켜주는 게 있으니까 좀 안심이 됐던 거죠.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모든 나라와 그런 식으로 전부 혈맹관계식으로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데 결국 열왕기 저자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신명기 7장 3절에도 이미 이것 때문에 경고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갖고 있었던 여자. 백제의 의자왕은 3000궁녀라고 그랬는데 그보다는 좀 덜한 것 같은데 1000명. 그래서 결국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어디서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항상 죄악의 폭발은 느닷없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작은 것이 쌓이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분명히 이 길로 가라고 했는데 잠깐 지름길을 택하는 그런 일들,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한 오히려 더 좋은 거,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면 더 좋잖아, 뭐 이런 식인 거죠. 정당한 선 안에서 우리가 당연히 이 경쟁을 하는 건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처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왜곡된 길을 가는, 그런데 괜찮을 거로 생각하는 여기가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핏 보면 굉장히 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이 함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은 열심히 잘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코치 받는 걸 좀 싫어하죠.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뭐 부모가 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나고 그러면 다 알아. 안다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어떻게 보면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부모가 봐도. 그러니까 한 80, 90% 정도 뭐 잘하고 그러면 사실 부모가 일일이 말하는 게 나중에는 힘들어요. 얘가 10개 중에 한 2개만 하고 있어도 8개에 대해서 뭘 말하기가 되게 힘들어. 안 하는 8개를 말해주고 지적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게 신경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믿어주려고 자꾸 노력을 하죠. 10개 중에 2개밖에 안 하는데 그래도 8개는 잘할 거야. 2개나 잘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믿어주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이게 못 참으면 교육을 해야 되니까 또 얘기를 하면 다 알아 알아. 막 자꾸 자녀들은 그러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도 우리와 비슷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 때 그냥 하나부터 10까지 뭐든지 다 집어대면서 이거 안 해? 너 이거 안 해? 저거 안 해?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믿어주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이 시내산 약속과 이 규례들을 이 법도와 규례, 율법을 볼 때도 거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이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성경을 보다가 우리 지체들이 이제 성경에 관심 있는데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아,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조금만 자세히 말씀해주셨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안에 그 가치, 그 의도를 잘 알면 현재 우리가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을 주신 건 맞아요. 근데 얼핏 보면은 디테일이 없는 건 또 맞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디테일이 좋겠다고 말하지만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디테일이 아니라 이런 법도와 규례의 어떤 큰 바운드리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켜가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보십시오. 사울왕도 그가 그 이 40년을 통치하는 동안 그래도 하나님이 그나마 좀 이 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이방이 그 이 백성들을 지켜가려고 하는 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도 돌아서겠지. 그래도 얘가 좀 괜찮아지겠지. 다윗을 미리 준비해 놓고도 사울왕이 돌아서겠지. 제가 좀 괜찮아질 거야.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님 어떻게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 얘기가 그런 거예요. 솔로몬도 지금 보면 거의 90% 이상을 다윗처럼 잘하고 있었어요. 자기 일도 잘하고 나라 일도 잘하고 뭐 성전도 막 짓고 그 다윗도 자신의 삶에서 그걸 잘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실 다른 얘기하기가 뭐한 거예요. 10개 중에 2개만 잘해도 말하기가 힘들지만 10개 중에 8개를 잘하면 아, 2개 못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이겨줄 수 있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20, 30% 이게 좀 또 다윗처럼 1, 2% 뭐 약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가고 좀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10개 중에 10개를 잘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형사고를 일으키는 이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실력이 모자라서 생기는 그런 차이, 그런 구멍들은 실패를 통해서 배워갈 수 있어요. 점점 더 나아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반복되는 이 작은 죄로 말미암는 구멍들은 늘 말하지만 배의 구멍은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고쳐지고 바르게 되는 게 아니라 점점 가라앉게 돼 있어요. 점점 위험해지게 돼 있어요. 점점 파멸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무서움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그거를 해결했어야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의 시작이 다 그런 욕심,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잔머리, 솔로몬처럼 큰 나라와 우리가 동맹을 맺으면 얼마나 나라가 안정적이겠는가. 타당성은 있고 누가 들어도 괜찮습니다. 김정은이처럼 미국 대통령과 자기가 직접 1대1로 대화를 한다. 그러면 자기 나라에서만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송을 받겠죠. 그런 거에 도취되어 있는 거죠. 솔로몬은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그런 근동지역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이런 정략 결혼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 근동지역의 패권을 지는 욕심에 빠져서 이방 여인들을 다 아내로 삼고 그것이 점점 자라서 음욕에 정욕에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뭘, 널 뭘 원하느냐 그랬을 때, 듣는 마음, 듣는 귀를 주십시오. 너무 겸손한 걸 주셔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막 더 많은 걸 얹어줄 만큼. 그러니까 물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도 속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신 그게 겸손인지 겸손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의 끝을 보면 아주 이게 하나님도 속이는 비상한 머리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심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이 너무 겸손하고 귀해서 그냥 지혜를 주시고 뭐 듣는 마음을 주시고 막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거를 갖고 하나님의 진심을 듣는 게 아니라 여자들 1,000명의 얘기를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듣는 귀로 세상의 잡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세상의 잡소리를 듣고 정욕의 소리를 듣고 욕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법도가 아닌 빠른 길로 돈 버는 방법을 듣고 뭐 잘 되는 방법을 듣고 여러분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솔로몬과 같이 똑똑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했다면 애굽의 공주를 데리고 온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 실수가 오히려 디딤돌이 될 수 있었을 건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듣는 마음을 가지고 후궁 700명, 첩 300명 1,000명의 여자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 일에 온 인생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애굽의 공주를 데리고 오는 실수는 실수에 멈춘 게 아니라 자기의 야욕, 욕심, 욕망 이게 되고 욕심이 장성하여 뭐가 됐어요?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결국 죽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솔로몬 이후에 두 개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 만들어 놓고 솔로몬은 그렇게 사라져 간 겁니다. 자, 주님께서 주신 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욕심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썸머타임이 시작이 되고 시간이 금방 가네요. 2019년이 시작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이런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런 빨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 오늘 이런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음 주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